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로 돌아가며 로마서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깨달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 주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동안에도 그것이 꽃피고 번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는 정교한 3D 퍼즐이 펼쳐져 있습니다. 퍼즐의 각 부분은 그 자체로도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한 예술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복잡한 디자인입니다. 사실 개별 부분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처음에는 각각을 따로 바라보고 연구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들어 빛에 비춰보면서 그 독특한 특징과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 하나씩 감탄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을 다시 조용히 내려놓고서는 그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들이 개별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개별적인 빛남 속에서 그들의 개별적인 빛남은 하나의 통일된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부분의 진정한 천재성은 그들의 개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영광스러운 전체를 이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전 과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호 연결된 특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집합적인 빛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물론 몇 가지 지침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라도 말이죠. 이제 오늘 로마서 서론의 일환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퍼즐, 우리 상상의 테이블 위에 흩어진 조각들이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는 분명 여러 개에 구분되고 특별 주제적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은 놀랍고 복잡하며 그 자체로 연구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독자들은 종종 책의 일부분에 집중하곤 합니다. 각 부분이 지닌 독특한 빛남과 명료함을 기꺼이 즐기며 감탄하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탐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책의 한 부분을 들어 올려 그것이 전체 편지의 유일한 주제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독자들은 자주 특정 부분에 몰입해 전체를 하나로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책의 다양한 섹션과 주제가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전체가 각 부분의 합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인 믿음에 의한 칭의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이에 감탄하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자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편지의 다른 부분에 와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흥미로운 논의를 말합니다. 또는 로마서 13장에서 정부에 관한 바울의 윤리적 지침, 또는 로마서 15장에서 스페인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사람들은 개별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최고의 경우 그들은 모든 개별적인 부분들을 그 자체의 특성으로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부분들을 연결하여 전체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많은 독자들이 일부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영광스러운 주요 주제와 불필요하거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만약 로마서의 다양한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여 아름답고 유기적인 전체로 보지 못한다면 대개는 이미 주어진 지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책의 서두 1절부터 7절에서 직접 제시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개요를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로마서의 핵심 좋은 부분에 빨리 도달하려고 서두르다가 서론을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한 책 전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단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종종 이런 방식을 취하여 서문에서 편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로마서, 서론만큼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1절부터 7절까지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계셨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처음 살펴보았고 1절과 7절에 정말로 집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의 정체성, 사도로 부름받은 예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서론의 중간 구절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편지 전체를 통해 풀어갈 주요 주제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주제들을 소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연결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형성하고 구성할 여섯 가지 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여섯 가지 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로 이제 만약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 주제들을 놓치셨다면 바울은 편지의 끝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책의 끝에 손가락이나 책갈피를 끼워두시길 권장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보시게 될 것은 편지의 시작과 끝에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의 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은 둘 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는 책의 끝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시작과 끝 모두 구약의 예언적 글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과 끝 모두 이 복음의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 모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음의 순종을 가져옵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 모두 모든 민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편지의 본문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하겠다고 했던 것을 실제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직접 밝힌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듣고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편지의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광스러운 전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서두와 결론에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 주요 주제를 간략히 짚어보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앞에 바울이 명시한 지침, 로마서를 읽기 위한 그의 설명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구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 있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전령,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자입니다. 구별된 사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간단히 언급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런 모리스가 그의 저명한 주석에서 말했듯이 많은 학생들이 편지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서신을 지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면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신자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순종을 이루시는 하나님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형성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이 그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많은 주제들이 하나의 영광스러운 현실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리스가 다시 쓰듯이 로마서에서 하나의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여러 주제에 대해 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선언하면서 이 복음의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이 현실을 조금 더 알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논점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 복음이 거룩한 성경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약속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우리는 매우 유사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났으며 구약의 예언적 글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며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안하거나 개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히 메시지로 거룩한 성경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아무 방식으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울의 사역의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듯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통해 그들과 논의하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는 강조점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 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고 그에 의해 드러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울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수십번이나 그는 기록된 바와 같이 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그 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이 말하길이라는 표현을 쓰며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그는 단순히 이는 또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한 뒤 구약을 인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몇 가지 논점을 위해 몇 권의 책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창세기를 직접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모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서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과 잠언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문학 다룹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하박국, 말라기에서 직접 인용하고 아마도 그의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 저자인 이사야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주장, 그의 확신은 구약 전체가 이 복음을 지지하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에 대한 열린 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거룩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 드러난 복음은 사실상 정말로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처음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를 재확인하며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복음의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문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선재를 주장하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 언급은 매우 간결하고 압축된 방식으로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은 그에게 아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주요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고로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 곧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스스로 하나님이신 영원한 성자께서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즉 그의 진정한 인성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며 그의 인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맥락상 이것은 그의 겸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영광의 모든 외적 표현을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이 말하듯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형체로 발견되신 그는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왕권, 인성, 그리고 겸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구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께서 거룩한 영에 의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씀으로 더욱 확증됩니다. 거룩한 영에 따라,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 말이죠.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곧 선육신과 삶, 그리고 죽음을 통해 공개적으로 낮아지고 조롱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명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이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께서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선육신하신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겸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광의 외적 표현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공개적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셨으며 하늘과 땅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께서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존경받는 해설가 존 머레이가 이 구절들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부활 전 상태의 상대적인 약함이 이제 부활 이후에 승리하는 주권의 능력과 대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높임을 받은 그 상태에서 머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삼위일체의 구별된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성경에서 영의 주로까지 불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 공개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했던 모든 주장들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에 따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과 높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성격에 대해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는 그 겸손과 높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위대한 복음의 강조점은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 그의 겸손과 높임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둘 다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 있는 몇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복음이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짧은 표현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공로가 아닌 은혜로 따로 세우셨으며 그의 사도적 사역이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동일한 표현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신약 전체에서 단 두 번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용하며 또 한 번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반복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오직 이 두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이는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교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능한 번역입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며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순종 곧 믿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에서 믿음과 순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신실한 행위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견 2와 3을 지지하는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또한 저도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2와 3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전반적인 강조점을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반드시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의를 이루는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믿음에서 반드시 신실한 순종의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복음이 신자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필수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문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이해할 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서로를 해석하는 관계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항상 믿음을 포함하고 믿음은 항상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동일시되거나 분리되거나 기독교 경험의 별개의 단계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순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만이 주님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곧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풀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만들어내십니까? 이 점에 대해 바울은 더없이 명확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의 남녀노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다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중심에는 사실상 민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이 바울의 논지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아무 이유 없이 덧붙여진 별개의 부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제의 핵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의 목적 곧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언어와 부족과 민족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각 부분은 전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모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건대 이것이 로마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절정이자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그 궁극적인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며 예수의 이름의 영광과 높임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게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러한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방식으로 끝맺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서 그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편지를 마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높여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만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원히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편지의 다양한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구조를 마음에 두는 것은 더없이 귀중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구절, 각각의 구문을 취하여 그것이 어떻게 그 위대하고 웅장한 주제들 중 하나와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게 되기를, 점점 더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한 마음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도 영원히 살아가기를 앞으로의 날들과 주간들 그리고 달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주님의 지혜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의 다양한 조각과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요. 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소서.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교회 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오 우리의 공부를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